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6장이나 다 끝나겠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명, 전체가 아마 2만명가량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부스러기를 거둔 것만으로도 12광주리가 넘었다 하는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꺼내놓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성의껏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건이 그 뒤를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 같이 긴 얘기가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24절부터 시작해서 71절까지나 아직도 이 사건의 후반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설명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기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초점이 됩니다.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이것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근거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느냐? 그런 뻔한 질문이 그토록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요구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만큼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내놓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믿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기록들이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감격할 준비를 하고 모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를 할 때마다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몽롱한 정신을 깨우쳐 놓는가 하는 것이 언제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앉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하는 말같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려서 쓰고 의도하고 그 핀트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말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소개한 말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 주님 지금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를 믿습니다. 잘났지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잘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당장 이 사건을 꺼내놓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주는 사람으로 떡이나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갖는 메시지 즉 영생을 주는 자인 줄 알고 영생을 구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이거 다 이해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식사하고 계속 또 시험 봐서 합격할 때까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다 끝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은 다음입니다.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기록했다고요 이 책을? 이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만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하여 말하자면 거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 아니에요. 그 나사로 말고 죽었던 나사로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했다든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가 하는 것으로 무엇이 열매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 이분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죽은 영혼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해갖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다 쓰다 안 돼서 마지막 방법으로 십자가를 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간추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 말은 액면보다 더 깊은 뜻이다 이겁니다. 읽어서 이 글을 읽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을 읽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원쯤 받았게요. 안 그래요. 구원보다 센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어떤 제비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모든 일들의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위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설명은 어느 때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구원 얻은 다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즉 성경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또 다시요. 복음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 없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엔 방법이 없고 그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왜 기록을 합니까? 왜 기록을 합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우리가 동의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된 우리를 죄의 자녀와 권세로부터 불러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복구시키는 그분만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어느 구원도 그렇게 복구된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자녀된 자로서의 출발이 없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출발이라고 한 것은 뭐죠? TV에 나오는 프로는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 선택이면 구원은 내가 한 것의 결과입니다. 구원이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일 때는 구원은 종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인 것을 아는 자는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을 확인한 것이 그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인생을 출발할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은혜나 콱 선물하시고 말이지. 교회까지 와갖고 복잡하게. 아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이 그런가를 이제부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은 배려와 의도 속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말씀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하는 선언이 6장에 있습니다. 앞에 5장이나 더 있습니다.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누구인가 하는 설명입니다.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왔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 5장에는 5장이니까 오병이어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못에서 고침 받은 일. 6장에 6병이요.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요한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만약 복음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에서 성경이 예수를 선택하라를 설명하는 책일 거라는 선입관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를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걸 위해서 정보 제공. 그걸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거꾸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다. 너희가 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오해하지 말아라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낳고 채가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것은 우리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맞아요?
저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전도사님 같은 사꾸라고. 바람제비가 신통해야죠. 2장은 무슨 기록이냐 하면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잘 보세요. 혼인잔치만큼 기쁜 잔치는 없습니다. 거기 술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기쁠 곳에서도 기쁠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자. 우리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할 그 구원,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선사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해되지 말아야겠고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가를 3장부터는 하나씩 조목조목 확인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가진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실력, 어떤 잘난 것으로도 그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에 도무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니고데모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가 취득해야 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가진 어느 것으로도 근거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말미암을 수 없음을 3장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절망해버립니다. 니고데모가 안 되면 누가 돼요? 그래서 4장에 그 반대적 설명을 합니다. 걱정 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대신 어느 누구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니까 선물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다. 누구라도 괜찮다. 남편 다섯 가족 또는 사마리아 동네의 여인이라도 괜찮다. 사장입니다. 또 하나 될 못을 박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제시한 것을 가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는 구원을 제시했으니 이제 믿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냐 아니다. 5장 베데스다 사건이죠. 저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누구나 구원을 얻어요.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물이 동하는데 비갈 수가 있어야죠. 이것만큼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문제를 선을 분명하게 거주는 사건은 없는 겁니다. 무슨 재주로 들어가요? 째려보면 몸이 날아가요? 안 된다고요. 모르는 데다가 알아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부터 어떤 최소한의 조건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어 나눠주시는 방법,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6장까지의 흐름입니다. 결국 무엇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는 이쪽을 믿지도 말고 이쪽을 믿지도 말고 예수라는 분을 믿으라, 즉 예수라는 분을 선택하라, 그를 잡으라, 그를 영접하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 해결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셨죠. 여러분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왔노라고. 성경이 얘기한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왔다는 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아 끌어왔다고. 교회란 돈으로 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건강으로 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됨, 그의 진리됨 이외에는 아무것으로도 사람을 끌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생명과 진리 이외의 것으로 여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여기는 유일한 내용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올 수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도되었고 그것에 강권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왜 오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싸움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싸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넌 왜 안 하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두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주를 믿게 해주십시오와 주여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다른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은 꼭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자기 쪽에서 보면 어디서부터만 인식이 있고 경험이 있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은 데만 경험이 있고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서관 가서 일주일 철야를 했다. 이건 없어요. 어떻게 알았느냐를 모르면서도 모두가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예수를 알게 된 이유인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믿지요?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합니까? 어때요? 믿어서 알게 됐어요? 알아서 믿어요? 알아서 믿지요? 알아서 믿어요? 믿어서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 운전수가 한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믿고 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지하실에 앉을 때도 이게 내려앉지 않는다는 걸 믿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확률이라 그래요. 이게 뭘 미쳤다고 떨어져요. 첫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훨씬 인격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동원했던 건 예수는 일단 믿어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 이런 것은 꼭 도박하는 기분이에요. 안 그래요? 일단 해봐라 했다가 아니면
믿죠. 본전이지만 진짜면 어떡할래. 이것만큼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도 없어요. 저도 그 말은 써요. 야, 너 그거 안 믿었다가 나중에 핵가닥 해갖고 너 나중에 뜨뜻한 데 가면 그게 무슨 손해냐. 일단 믿었다가 아니면 본전이고 기면 이익 아니냐.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답답하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믿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안 죽어도 되게요. 그 생각을 늘 잊지 마세요. 그럼 이 시점에서 딱 이름 끝나는 거예요. 되었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이걸로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걸로 되지도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주성호가 같이 한 동네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 부자가 뜨뜻한 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친척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 말을 너는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더 잘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라는 착각만큼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는 싸움이 됩니다. A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느냐 B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설명이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앞에 놓고는 누가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칠판이 좋고 아무리 강의실이 뭐 냉난방이 잘 돼 있어도 시체가 잘 알아듣는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를 돌려놓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새로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고. 그분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죽으셔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만 얻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모든 백성은 그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을 알고 그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자의 구원 확신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시작이냐.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오늘 잘난 척하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제는 고백합니다. 저도 주를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자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 같으면 저 왼수들은 다 안 믿는데 우리 이모도 안 믿고 삼촌도 안 믿고 할아버지도 안 믿고 나는 믿었나이다. 이러면 자랑이에요. 오, 너 잘했다. 거기 앉아서 영혼묵은 풀어. 잘 쳐먹어라. 아니요. 지금 그 싸움이 왜 구원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죽여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셨군요. 피로 씻어 깨끗게 하셨군요. 내가 이제 저 죄악된 세상의 종로로 타던 데서 부름받아 거룩한 자가 됐군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목표하는 것입니까? 비로소 살 이유와 목표를 묻게 되는 겁니다. 방법을 묻게 되고요. 주를 믿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렇게 시비가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해오시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아무 죄인도 구원 얻을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고 의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연출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이 감격하고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음악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초연했을 때 영국의 그 왕 이름이 뭐죠? 세종대왕인가요? 연주를 듣다 벌떡 그만 일어났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일어난 걸 보고 우리는 뭘 아느냐면 그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 음악인가를 대강 우리가 감잡습니다. 저는 그 음악 할 때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음악을 다른 곳에 와서 틀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어난 음악이 이쪽에 와서는 안 일어나면 그때는 무슨 증명이 되죠?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해오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고 나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언제나 그 무엇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36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 언제나 쫓아다니는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서는 전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오해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이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사두개인이 뭐예요? 대가리는 뱀인 개. 이래도 못 믿냐? 이래도? 이걸 우리가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들은 바로 우리예요. 어떤 영적인 사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가 장님인 이상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단 하나 그의 손에 달려서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케 하신 것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보고서 항복하지도 않았고 손을 들어 무슨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널브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은 그런 의미에 혼자의 덕무대입니다. 아무도 구경꾼이 없습니다. 왜 했다고요? 왜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은 자가 지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뭘 그걸 낙타를 타고 찾아가요. 동방박사는 쪼다른 그걸 가보고 봐야 하냐? 나는 집에서 알았다는 거죠. 너 벌써 TV에서 잠시 임신 뉴스 나왔을 때 감 다 잡고 집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 벌써 오실 때 척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느 것도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어떤 호의나 어떤 호감이나 어떤 결심이나 어떤 선택이 있었을지라도 그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있다면 유일하게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답게 사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런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그 싸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싸움을.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친척들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아버지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입혀서 구원 얻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벌써 없어졌어요. 언제 그래요? 기독교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만한 데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번쩍해져. 믿어. 번쩍. 안 믿으면 가는 거야. 이런 수사학적 표현과 그것을 쓰는 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다른 싸움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감격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입어 그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낚시도 못 가겠고 골프도 못 치겠고 에라 이런 때 점수 따놓자 괜히 부인 말을 들어서 나중에 화창한 날 땡땡이 칠 날을 하나 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는 문제는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만은 결단코 한번 구경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다 항복되어 있고 다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특권이요 은혜의 결과인지를 아십니까? 예, 물론 아직도 여기 앉아서 좋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12시면 끝냅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 생애의 기적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항복해서 나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귀한 힘에 이끌려 나오는 법입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정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는 목사나 해야지 주일날 교회를 가지. 그 안 하면 넌 안 갈 것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로부터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한하게 붙잡혀 들어와 있죠. 희한하게 붙잡혀 들어와 있죠. 우리 솔직히 자기 마음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일마다 와서 교회 오길 잘했다 그런 마음과 에이 또 그렇다는 마음과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제게 오는 사람이 잘 왔다는 마음이 조금 더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꼭 아, 정말 교회 가니까 막 소름이 돋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꼭 후회스러운 건 아니더라도 꼴만 나와야 될 만큼 무슨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오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오시죠? 귀한 힘에 인도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 더 장소가 좋거나 가면 뭐 마음이 평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정잡배들 모이는 것보다 더 편안하냐? 안 그렇습니다. 교회도 훨씬 눈살 찌푸려지는 일 많고 듣기 싫은 소리 많고 구차는 건 많고 강요하는 건 많고 꼭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귀한 힘이 세상으로 끄는 힘을 극복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잡아오는 자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내 운명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압니다만은 드디어 그 자리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있는 줄 확인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안심하죠. 지금도 안심하죠. 그러나 우리를 저 죽음의 자리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의 역사와 그의 간섭과 그의 열심이 우리를 기억하고 면류관을 쓰는 자리까지 인도할 것을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첫 그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 그 앞에 앉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도록 하시고야 말겠다. 예,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손들어서 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다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드디어 죽고야 마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붙잡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아, 내가 미쳤지 왜 여기 왔어?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천국에 그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더욱 충성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주를 믿는 자 되었고 주 안에 부름받은 자 되었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길과 거룩한 길과 진리의 길로 올바로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를 찬양하며 그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을 걷도록 믿음과 소망과 주님 주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